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죠. 오늘 6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러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 여러분과 나누었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시험에 들게 되는데 이제 세 번째 사람까지 와가지고 베드로 당신이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60절처럼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은 마태가 언급한 첫 번째 베드로 부인과 아주 비슷한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베드로는 세 번째 부인을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드러난 사실은 마태와 마가의 베드로의 본 변절을 그 마태와 마가는 아주 거칠게 표현을 했잖아요. 사실 그 베드로의 배신을 강하게 부각시켰다고요. 반면 누가는 베드로의 변절을 가능한 한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닭이 곧 울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야기의 극적인 전환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예언이 적중되어 완성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베드로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아주 극적인 동기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61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가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언급은 다른 보급서에서는 없는 누가만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보다는 뚫어지게 바라보다는 뜻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을 담아 응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이 베드로의 변절에 대해 언급했던 또 예언했던 사실을 기억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낸 그 눈길은 베드로에 대한 질책의 눈길이라기보다는 베드로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한편 예수님의 눈길과 베드로가 마주치는 그 순간 닭 우는 소리가 예수님도 들으시고 베드로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34절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순한 예고였어요.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 참 귀한 분이다. 이렇게 지금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반면 누가는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치는 그 사실을 부가하는데 아마도 누가는 베드로의 참회가 예수님의 인격적 교감에 영향을 받았음을 암시하려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이 같은 추측은 누가가 베드로의 변절보다는 참회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되는 6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본절은 베드로의 변절에 관한 이야기의 마무리로서 극적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 밖으로 나와서 통곡했다는 그 표현은 참회에 대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극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줄거리의 핵심이 회개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밖으로 나갔다. 이것은 베드로의 행동, 그리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또 배신했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변절했던 과거의 모습과 단절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변절자로서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에게 베드로처럼 배신의 자리를 떠나 회개로 눈물 흘리는 메시지를 누가는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63절로 65절입니다. 지키는 사람이 예수를 실용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누가는 마태가 마가의 묘사처럼 주먹으로 치며 얼굴에 침 뱉고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그 사실 때렸다는 그 말없이 간단하게 때리고 욕했다는 말로만 표현했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치욕스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건 공간복음에서 모두 예수님께서 희롱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순한 모습에 누가의 묘사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희롱받는 모습을 예언의 성취로 이렇게 보고 있음이 틀림이 없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66절로 가보세요.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그랬어요. 누가는 매 사건마다 시간적 구분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유월절 식사 때는 초저녁이었고 식사 후에는 상당한 시간 동안 마지막 가르침을 행하셨고 감람산으로 이동하여 기도하는 동안 시간은 상당히 흘러서 예수께서 체포되시는 시간이 한밤중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어 대제사장 집으로 연행되고 공의의 대표들이 모여들고 베드로가 세 차례에 걸쳐 부인하는 동안 또다시 시간이 경과했음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잘 소개하는 이러한 누가의 설명을 통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회개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기쁘게 맞이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66절에 언급된 공회, 이것은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그런 산헤드린 공회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67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는 질문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통해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여김을 받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보고 또 듣고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는커녕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단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진리의 파수꾼으로 자처했지만 실상은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나머지 진리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모습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질문자들의 불신앙을 들어 대답할 필요성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이 공정한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기 위한 음모에 따라 꾸며지는 것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68절입니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입니다. 본절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산헤드린의 유도신문 즉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하도록 함으로써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얽어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아관은 그들이 바라던 정치적 메시아와는 달리 정말 달랐기 때문에 서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믿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여러 번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대답한다 한들 그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신학적 지식에 능통하고 영적 능력이 있다고 뽐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들의 메시아가 될 분을 죄인 취급한 것은 뭡니까? 결국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신학적 지식이 조금 있고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영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불신자와 형제를 업신여긴다면 그도 역시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69절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질문자들이 이해할 수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편, 이 우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죠. 그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69절 같은 경우의 우편은 영광의 자리를 가리킨다. 이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봐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편 본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는 자신을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킬 인자와 동일시하는 표현과 우리가 이해를 같이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인자는 이사야가 예언한 순환의 종처럼 순종과 순환으로 인간의 구성을 성취할 메시아를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누가의 관심은 강도와 같이 불법자 취급을 당하고 이제까지 모욕받아온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0절 71절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질문에 너희 말과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비록 간접적인 시인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긍정적 대적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거나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신성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주권적 선포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적, 정치적 차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세세토록 온 세계를 권능으로 통치하며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구속주로서의 메시아이신 겁니다. 한편 예수님의 발언에 대한 공의의 반응은 몹시 신경질적이었는데 누가는 더 이상 증거할 필요가 없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왔다고 선언하는 공의의 확신에 찬 결정을 소개하면서 공의의 회의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들의 확신에 찬 증거는 신성 모독적인 예수님의 발언이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상황을 더욱 극렬하고 신경질적인 장면으로 묘사하는데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고 예수님께서 참담한 말을 했으므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막 이러면서 뭐 시쳇말로 깽판을 쳤다는 거죠. 그렇죠. 이 같은 언급은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과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는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하고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음을 언급하는데 여기서도 누가는 산헤드린 전체 회원이 정죄한 듯한 암시를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누가의 보도가 더 사실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산헤드린의 이 권한에 있어서 사형 결정권은 로마 당국에 있으므로 산헤드린의 결정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마태와 마가에 언급된 사형에 대한 언급은 공식 선고가 아니라 그들의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 법정을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 의미 있는 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방어하시는 그러한 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이렇게 22장을 마치고 23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는데 이 23장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의 은혜를 크게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3장은 순환사의 결정적인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축으로 해서 십자가 형벌에 이르는 판결 과정과 장사됨에 대한 기사가 긴장감 넘치게 묘사되고 있어요. 특히 23장은 나름대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그 성격에 있어서 양면성을 띠고 있다 이러는 거죠. 이를 둘러싼 다양한 긴장들이 서려 있음을 우리가 이 23장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죠. 23장 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은 총독으로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매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름대로 유월절을 맞이해 각 지방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예수님을 끌고 간 자들에 대해 누가는 무리라고 언급할 뿐 그들의 정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에 따르면 대제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즉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이들이 끌고 간 것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누가가 언급한 무리도 역시 문맥상 공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는 무리 앞에 온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하판을 사용해서 온 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누가는 예수님을 단순히 끌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 반해서 마태와 마가는 결박하여 끌고 갔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따라서 누가가 예수님께서 희롱당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마태와 마가와 나름대로 대조적으로 간결하게 언급한 것처럼 여기서 즉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치욕적인 모습에 대한 묘사를 피하려는 듯한 누가의 노력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장 2절입니다.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산헤드린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이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뭡니까? 민심을 현혹하여 질서를 위협했다 하는 거고요. 둘째로는요. 로마 당국에 바치는 세금을 거부하도록 백성을 선동하였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칭 왕이요 메시아라고 했고 왕권에 도전했다. 이러한 제목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들이 그 고소한 내용은 사회의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 같은 음모는 이미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 모의된 바 있다 하는 겁니다. 고소자들이 종교적 이유를 본 그 이유를 뺀 이유는 종교 문제는 유대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의 관심밖에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빌라도에게는 종교 문제가 호소력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사회의 정치적 이유는 총독으로서 빌라도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정치적 이유만을 강조하여서 이 누가복음 23장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3절로 가보실까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말이 옳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는 산헤드린의 대표들로부터 고소를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을 심문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있는데 고소자들이 제기한 세 번째 제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것만을 문제 삼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면목은 세 번째 제목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이들 세 가지는 공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반역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왕이냐라는 그 문제만 확인하면 세 가지 죄목에 대한 판결도 자연스럽게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내 말이 옳다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은 원문상으로는 긍정인지 부정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아마도 예수님은 산헤드린의 체포와 빌라도 앞에서의 궁극적 그 재판의 어떤 그 궁극적이라기보다도 공정성 내지는 합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각하는 왕이라는 개념과 그들의 왕이라는 개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때문에 논쟁을 피하려고 질문과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그 대답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를 소유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이 말하는 왕권이란 현세적 정치적 의미에만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22장 66절 68절에서 언급된 그 내용처럼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하여서 대답을 회피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말은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라 질문자의 판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